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윤지충 파우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한 분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순교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자 윤지충 바오로는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당시 교회의 명령에 따라 신주를 불태우고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 예법에 따라 치르신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또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지충 바오로 복자께서는 오래지 않아 가장 친하게 지내던 이들로부터는 불효자로 지목되었고 이웃들로부터는 인간성의 모든 감정을 배반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는 불효자이고 동시에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느님의 법이 자리잡고 있었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참된 아버지임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난과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헛되이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신앙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복자들은 복음 말씀처럼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그러면 이 좋은 날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그 순교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칼날 앞에 순교를 요구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풍요는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일상 안에서 이루어야 할 순교가 필요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일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순교자들께 전구하며 우리도 용감하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성모상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상과 성화와 같은 상징물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생겨났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서나 구원 역사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지각적인 교육 자료가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상이나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모상은 하나의 상징물로서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성모상 자체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성모님을 상징하는 성모상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즐거운 예감에서 펴는 신기수의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뻘짓 마음의 감옥 어느 하루. 숭례문학당을 운영한 지난 15년은 어쩌면 뻘짓의 연속이었다. 그저 좋아서 했고 더는 버티지 못해 주저앉았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나는 늘 토끼였다. 3년 이상 하나를 붙잡고 매진하는 성향이 아니었다. 너무 빠르고 관심사도 다양했다. 저만치 혼자서 내달리고 있으니 외롭고 힘들었다. 내 속도에 맞추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그러다 쓰러졌다. 2년간의 자발적 유폐를 택한 건 실패에 대한 예감 때문이기도 했다. 미래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가망 없다는 사망 선고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살던 고양시 덕이동 아파트 103동은 감옥. 1409호는 수임 번호였다. 매일 대화역에서 서울역 학당 사무실을 오가는 1000번 버스는 징역사는 수인들의 호송 버스였다. 나에게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어디로든 갈 수 없는 마음의 감옥이었다. 악몽 같은 2년의 유필을 끝나고 나니 새삼 왜 그랬던가 싶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보니 그런 시절이 언제 있었던가 가물가물했다. 불현듯 마지못해 먹던 음식이 맛있고 생의 의욕이 펄펄 끓어넘쳤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다. 집에서 자주 재택근무를 했다. 마음의 감옥이었던 집이 차 마시고 글 쓰는 카페이자 잠자는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 한때 유품정리사가 다녀갈 뻔한 집은 생동감으로 가득 찼다. 유효기간이 지난 티백을 버리고 새 티백으로 바꿨다. 너무 날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도 가졌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지인과 만나 은평구 진관사 경내를 산책했다. 절 뒤 계곡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길 옆 너럭바위가 제법 운치가 있었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양반네들이 시루를 풀며 놀던 곳이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나무 계단을 밟고 한참을 올라가다 뒤돌아보니 산 아래에 멋진 전망이 나타났다. 계단에 앉아 지난 2년간의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상황을 복기하는 재미에 빠져 오래 수다를 떨었다. 작가들이 산책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겠다.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이동하면서 계속 달라지는 풍경은 시선의 이동을 가져오고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다. 가벼운 피곤함도 알맞다. 지인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불 꺼진 캄캄한 집에 혼자 들어서는 게 너무 외로웠던 시절이 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더니 언젠가부터 호젓하고 만족스럽기까지 하다. 홀로도 평온하고 행복할 때라야 함께해도 행복할 것이다.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 기분이었다.
이제는요 우리말로 성모성 성모님 찬미의 아름다운 기도를 준비합니다. 부산교구 성막단체가 연합하여 연주합니다. 윤용선 작곡 성모성입니다. 찬송이죠. 온 누리반기여 하느님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하느님 섬겨드리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곡입니다. 영국 성공의 리버풀 대성당 합창단과 건강 앙상블이 연주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톨릭 뉴스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 활동가 수백 명이 5월 18일 예루살렘에서 종교 간 평화 행진에 대해 참여해 정의와 신뢰, 평화 회복을 외쳤습니다. 인권 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진에는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교 등의 신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구시가지에서 폭력과 반아랍 구호가 두드러진 행진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예루살렘 YMCA 인근에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종교와 정치적 차이를 넘어 일치를 촉구했습니다.
카톨릭 성직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는 수도자들도 가족, 청년, 활동가들과 평화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인이 연루된 충돌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청소년 한 명이 숨지는 등 폭력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독일 출신 모니카 둘만 수녀는 평화행진에 참석한 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발표된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포함됐습니다. 자본 지출 23억 달러와 운영 예산 12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가장 큰 헤드라인은 재정 수지가 예상보다 1년 빨리 흑자로 돌아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연료 위기 관련 지출을 위해 거의 5억 달러가 따로 마련됐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실제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상자금은 이란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정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거 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부 특히 국민당이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묶어둔 이 돈을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윌리스는 이런 모든 요소를 충분히 따져본 뒤 올해가 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메시지와 장기적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예산안 브리핑, 의회, 그리고 예산 발표 후 인터뷰에서 일관되고 간결했습니다. 지금 신중하고 절제 있게 행동해 뉴질랜드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흑자 전환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는 점에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은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 수혜 분야는 보건이었습니다. 58억 달러 증액과 함께 6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가 추가됐습니다. 인프라 분야도 상당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와이카토 주민들에게는 케임브리지 PRL의 고속도로 사업에 18억 달러가 배정됐고 철도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웰링턴에서는 밤사이 학생들이 국회까지 행진하며 격앙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정부가 올해 말로 학비 무상 정책을 종료하고 고등교육기관들이 3년 연속 최대 6%까지 학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초학생회장 에이든 도노휴는 이번 변화가 학생들에게 이중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1, 2학년 학생들은 최소 1년치 학자금 부채를 감당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믿고 학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1만 2천 달러를 빼앗긴 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거기에 또 6% 학비 인상까지 더해졌으니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학생들에게는 배를 두 번 얻어맞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비 무상 정책 폐지를 통해 향후 4년간 1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학교 분야에 재투자됩니다. 직업교육 아카데미 과정을 듣는 중등학생 1만 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6,9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향후 4년간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개발, 교사 연수, 새로운 중등학교 자격제도를 위해 8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중등교사협회 PPTA 회장 크리스 아베 클롬비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의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이 국민당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에도 문제를 안겨줍니다. 예산안을 먼저 지켜보자는 야당의 안전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조만간 관심은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슨에 향할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대한 정부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긴장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노동당은 자신들이 집권한다면 어떤 다른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까지 포함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재무장관이 예산안 브리핑 중 연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유감스러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충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슨은 연금 문제의 규모를 외면하는 정당들은 결국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뉴질랜드 제1당과 제1야당 노동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두 정당 모두 연금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비용은 2023년 200억 달러 미만에서 2030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윌리스는 이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며 사람들은 종종 연금 비용 증가를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피터스는 그녀의 발언이 하지 말았어야 할 유감스러운 실수였다고 비판하며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비용은 국내 총 생산 GDP의 5.2% 수준인데 다른 국가들은 GDP 대비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스는 5.2%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어떤 나라들은 7%, 8%, 9%, 심지어 10%까지 간다고 말하며 아니면 충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운영법을 모르기 때문이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경제를 운영할 기회를 얻는다면 경제 성장률은 4%, 5%, 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속되는 경제 난조와 고물가로 인해 생계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는 다소 가혹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내놓은 세 번째 예산안으로 선심성 예산인 이른바 슈거 히트를 철저히 배제한 채 긴축 재정과 국가 채무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보건 및 핵심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6.2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이 당장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뉴질랜드 국민당이 겪고 있는 민생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할 실패작이라며 대다수 가정이 3년 전보다 삶이 더 나빠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윌리스 재무장관은 미래의 경제 안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료 위기와 경기 둔화 속에서 발표된 이번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긴축 기조와 생계 지원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향후 정치적 안팎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의 퇴직연금 제도인 키위세이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삭감입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급여에 대해 정부가 1달러당 50센트, 연간 최대 521불 43달러를 매칭하여 지원해 왔으나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원 비율이 1달러당 25센트, 연간 최대 260달러 71센트로 절반이나 축소됩니다. 또한 고소득자 연봉 18만 달러 이상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은 아예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은퇴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2026년부터 근로자 기본 납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3%에서 3.5% 할 방침이지만 당장 눈앞에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저축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감각, 상각, 자산 취득할 경우 구입 첫 해는 자산가치의 20%를 즉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 부스트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6만 달러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예전보다 첫 해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감각, 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당장 내야 할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긴축 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은퇴자금 지원을 줄여 기업 지원으로 들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과 기업 간의 명암이 극명이 엇갈리는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 중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최초의 사회학자 에밀 두르켐은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 배경은 가장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살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인은 과도한 경쟁과 압박, 고립된 인간관계, 공동체의 해체라고 언급한 그의 이론은 100년도 더 지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20년째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살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예방 홍보부 윤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김장훈이 부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의 벼랑 끝에 선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윤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일하는 윤진입니다.
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뭐 들으신 분들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법 제12조 4에 따라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중추기관으로서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 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자살예방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기획 및 평가,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아시긴 아시겠지만 우리의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이 그 법이 또 확대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교육을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는 다 받아야 된다라고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이 곳이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런 교육들의 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아야 교육 의무화에 또 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도에 개발해서 보급되기 시작한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의무화 되다 보니까
네.
각 재단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던 그 자살 고유적으로 했던 자살 예방 교육도 인증받으면 이제 그 국가 인증을 받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로 좀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진 것도 맞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그렇게 각계 각층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화되어 있고요. 지역에서도 자신들이 또 필요한 부분 요소를 더 집어넣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종교적인 생각이 됐든
그렇죠.
나이대가 됐든
네.
아니면 그 교육적 그 자기 직장에 관련돼서
그렇죠.
노출될 수 있는 그 건수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교육이 좀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니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자기가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우리 사회에 자살이 없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자살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자살의 보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살이 뭐 베르테르르 효과라고 해서 그
네.
효과로 인해서 그 누군가 자살했다고 하면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보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나라 자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아, 우선 미디어에 대한 이해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예전에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죠.
네.
그 방송이나 그 라디오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라디오에서 정보를 내려주면 수용자는 그대로 그냥 받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부터는
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죠.
상호적인
그렇죠.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됐고 이게 또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정보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1인 미디어가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뭔가 발전적인 부분도 있고 소통적인 문화도 발전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좀 유해한 요소도 많이 좀 생겼다. 이 책임과 의무와 달리 그냥 본인들이 도파민을 충족하면서 좀 남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걸음망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언론들을 대상으로만 한 그 저희가 교육이나 보도준칙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 매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1인 미디어들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콘텐츠를 좀 생산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저희가 자살 예방 보도준칙 4.0을 지난해에 개정해서 발표를 하게 됐죠.
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누가 자살했다. 특히 말해서 연예인이 누가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너무 자세하게 뭐 어떻게 목을 맸다 어디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이제 보도가 다 돼서 그렇게 또 그렇게 보도가 나면 그걸 따라서 그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자살 예방 자살에 관련해서 보도 지침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자살했다? 근데 그 뭐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은 보도하지 말아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웬만한 그 공중파라고 얘기하죠.
네.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보도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어느 타임서부터 즉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방송이 다 되는 시스템으로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가 되면서 그들한테는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자극적인 요소로 해야지만 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분별하게 또 그냥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 카메라를 막으면 됐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버리니까 그 핸드폰이 너무 여기저기서 또 갖다 대니까 사실 같은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를 관련된 그 보도 지침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나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미디어에 관련돼서의 그 책임성을 저희가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통 매체는 저희가 접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나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이 부분을 기자들과 논의하는 시간도 많고 또 세미나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는 클릭수가 수익과
그렇죠.
연결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1인 미디어는 좀 전에 친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 같은 경우요. 이것도 뭔가 자극적으로 정말 흥미 위주로만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이게 또 수익과도 연결이 되니 엄청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게 되는
매혹적인 것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또 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권리.
아, 이게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알 권리는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잊혀질 권리도 있고요.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권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표현의 자유라는 그 항목에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척도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이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인 거죠.
또 그런 면을 봤을 때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윤리성이 많이 그 떨어졌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클릭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윤리성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면 그 윤리성인 거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죠. 자극적이고 뭔가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게 옛날에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허가를 신고제죠.
예, 그렇죠. 뭔가 그 교육을 받고 그래도 뭔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요새는 또 신고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신고라고 해야 되냐라고 물음표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이게 사실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 안 돼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보도준칙 4.0을 만들면서 좀 주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도진 측에서 가급적 자살 사건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에요.
네네.
가급적이면 안 할 수는 없죠.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네.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는 일반 사건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더라도 베르테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자살 수단이나 방법, 장소 같은 것은 말씀하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 유족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자살 예방의 보도는 너무도 환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시더라도 뭔가 정제돼서 하지 말아야 될 보도 내용은 있는 것이고 꼭 해야 될 보도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가 나눠서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네,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된 이야기가 네네. 아닐까. 사실 이제 알고자 하는 욕구는 호기심은 뭐 인정하긴 하지만 그 호기심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더 발휘됐을 때 난 알려주기만 했어.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야. 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성,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그렇죠. 보도를 그렇죠. 함에 있어서 그냥 텍스트만 써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가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보도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그렇죠. 말씀드리는 사실 거죠.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만 봐도 그 썸네일이라고 얘기하죠.
네.
썸네일 뽑는 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막상 클릭해서 보면 별 내용 아닌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은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1인 미디어 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존중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이 생명존중 세미나도 저희로서는 큰 모험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1인 미디어들은 한마디로 그 단타적으로 단발성으로 도파민 팡팡 터지는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보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자살 예방이나 생명존중에 대한 얘기는 긴 호흡으로 아주 진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
그렇죠.
이것이 그 유저들이 올 것인가도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왔더라도 우리 얘기에 조금이라도 경청을 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숙제잖아요.
이게 점점점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유튜브 영상도 이제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다 그 장점이 있었긴 했지만 이제는 그 유튜브 영상도 너무 길다 쇼츠로 만들어 달라
네.
쇼츠로 하면 거의 한 1분 남짓하게 그 메시지를 담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1분 남짓의 그 썸네일 보게 되면 쇼츠는 더 자극적인 것들이 그쵸. 더 많고 그들한테 정말로 이게 혹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진중하고 거기서 또 이제 흥미 과연 그쵸. 있을까요?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러 할 때마다 이제 세미나를 하긴 했는데 그 네. 좋은 취지는 당연히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주제냐 아니면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 있냐라고 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게 퀘스천이었잖아요 네. 신부님 네. 근데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요구가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그래서 재단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저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저들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없기 때문에 숲과 함께 제휴해서 했던 거예요.
어디,
이 숲은 그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TV는 좀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유튜브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플랫폼이 숲이에요. 아프리카 TV가 지난해 숲으로 이름을 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숲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유저들이 저희를 찾아올까 궁금했는데 꽤나 오셨어요. 그래서 80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동시간대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도 동시간대 함께 했던 사람들이 159명이에요. 최대치가. 그거는 저희로서는 꽤나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 이 세미나가 온라인 세미나가 참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해요. 막 타자를 쳐가면서 본인들의 감정이나 궁금증 같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계속 저희도 멘트를 하고 이 세미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답변도 하고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드리는데 아, 이분들도 뭔가 자신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싶은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봐도 유튜브 가끔씩 보면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노란 딱지라고
아, 네, 노딱이요.
노딱이라고
네.
얘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 거 봤을 때는 천상 어쩔 수 없이 그 업체하고 뭐 유튜브 업체가 됐든 네. 약간 수비라고 얘기했던 업체가 됐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화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 게 네. 단순하게 재단 입장에서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쩌면 참 이런 말 표현이 좀 그러죠.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는 저희 뭐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온라인 쪽에서의 자정작용이 없이는 생명경신이 자살 예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있어서 그렇죠. 크게 우려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년도에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강남에서 여중생이 투신하는 거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찍었던 거 네네. 생각났어요. 디스인사이드에. 그 우울증 갤러리라고 모든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아직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세대들에게 이 온라인에게 온라인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자살하고는 강연 없긴 하긴 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N번방 사건이 됐든
맞아요.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 현재 이제 옛날에는 오프라인의 개념에서의 자살이 됐다고 한다면 온라인 개념으로 온 뭐 성범죄가 됐든 네. 자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뭐라 그럴까? 노출이 더 심하게 되어 있는.
네, 법으로 제재하기는 너무도 느리고.
아니, 뭐, 법으로 제재하기는.
여러 가지도.
지금 뭐, 법으로 제재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네,
하죠.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주변도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법은 솔직히 선제적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거의 이 부분에서 선제적 역할을 네. 전혀 못하고 있고, 그러면 후발적으로 보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걸 내놓으면 벌써 그 단계는 뛰어넘었어.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 그걸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미래가 부릅니다.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생명은 사람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생명 세미나 얘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그 세미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 요번에는 1인 미디어의 무해력 뽐내기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뽐내기.
했거든요. 무해력이라는 게 1인 미디어가 콘텐츠를 생산해서 자소통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인데 되도록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콘텐츠를 좀 제작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저희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듣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나무로 재미없는 콘텐츠를 만들라는 것이냐? 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무해력 가운데에서 이제 자살 자해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나를 이렇게 해하는 자해 행동인지 잘 몰랐던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 여러 질문들 속에서 충분히 무해하면서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약간의 이게 쌍방통행을 하면서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같은 게 뭡니까?
그 이제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티가 나도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데 이것도 자예요?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가볍게. 그리고 어떤 분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면 벽에 머리를 계속 박는데요. 세게 팍팍 거리고. 그럼 이것도 자예인가요? 이런 질문도 꽤 있었어요. 자예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네.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궁금한 거 물어보는 느낌인데요.
아,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네. 방송을 하면서 어떤 미디어라는 책임성은 아. 좀 없는 듯한 너무 나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제가 뭐냐면 아 그들한테 자기가 미디어의 책임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의식속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드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문 자체가 지금
맞아요.
질문
맞아요.
자체가 자기가 그냥 어디 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나 이런데 어때요? 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내가 미디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부님.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얘기, 내가 그 올려주는 그런 게시글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 그런 인식만이라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단순하게 미디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나의 일상을 찍을 뿐이고 네. 그리고 난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 창출이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참
그렇죠. 그 흐름이나 경로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참 너나 나나 다 하나씩 방송한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굉장히 많네요. 그 느낌이.
네. 맞습니다. 적극하십니다.
아. 그럼 혹시 그 네. 만일에 뭐 자기가 몰랐어요. 몰랐을 수 있지만 그 자살 뭐 유발 정보 같은 걸 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요. 특히 또 국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봉사로 하시는 모니터링 과정이 있거든요.
아.
그런 사업도 지켜줌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지켜주민들께서 모니터링을 해서 신고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유발정보와 유해정보가 조금씩은 달라요. 네. 유발정보는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적 제재를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려운 게 게시글을 올려서 저희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유발정보에 해당된다고 신고를 해도 이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의 그 심의위원과의 온도차가 좀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 게시물을 보고 이 영상과 정보를 보고 사람이 자살한 거 맞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죽은 거 맞냐? 인과 정확한 인과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분명히 영향은 받았으나 그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겠습니까? 근데 영상만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한 건 아닐 거예요. 영향은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연관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거나 제재를 원하는 쪽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니 계속 이렇게 중간에 이 갭 때문에 유발 정보와 유해 정보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면 그거를 그 신고 모니터링해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없었습니까?
네, 좀 그렇죠.
결국 근데 사실 모니터링하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효과적인 것이 있으면 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유해해요. 아닙니다. 꽝꽝. 그러면
근데 대신 내려는 줘요.
아, 내려는 줘요.
거부는 아니지만 저희 게시물을 내려주고 삭제해주고 그런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업체에서도 하고
개인이?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올렸던 개인?
네네. 그 개인에게 저희가 뭐 요청을 하면 내려주기도 하고 방심위에서 이거는 좀 삭제를 권고하기도 하고 법으로 제재는 아니고 뭔가
그냥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그냥 권고 내지는
네,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보신대요.
그런 차원으로
네.
그러면 대부분 다 내려줍니까?
대부분 다는 또 아니고요. 그 왜냐하면 가장 문제시된 게 요즘 유튜브인데요. 네. 유튜브는 미국 법을 따라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미국 법에 우린 따른다 하고 뒤로 숨죠. 그래서
그
제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럼
제재하는 것도.
참 이게 허탈한 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든지 해야 됩니다.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라고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실까요?
아, 4.0은 1인 미디어라는 내용을 더 포함을 해서 지난해 네 가지 원칙과 1인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더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참고하시라고 좀 갖고 오긴 했잖아요.
네,
네. 네 가지 원칙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첫 번째는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누구누구가 자살했습니다 정도는 보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누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요. 유명인의 자살, 뭐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살자가 있다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어느 그냥 일반인들의 자살 사건이 왜 굳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계속 보도가 돼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네,
없다.
그 일반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자살 보도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 이런 거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베르테리오과 중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었던 게 고 최진실 씨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자살로 사망한 거야 당연히 뭐 보도가 안 날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수단으로 자살했는지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도를 그렇죠. 하는 바람에 정말 같은 방식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저희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는 사망 원인이 꽤 높은데 그거는 예전에 그 안재원이라는 배우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죠. 그게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보도되고 현장 사진이 막 찍히면서 그때서부터 엄청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 많이 자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방법론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동기는
동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동일시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네,
줬단
맞아요.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막 돌봄 사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일어나기는 있는데 정말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빚 때문에 근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더 이상 뭐 살아갈 희망도 없고 막 이래서 막 처절하게 이거를 사연화해서 막 씁니다 보도를 합니다. 그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야 나도 그럼 이렇게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 10% 동의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도가 계속되면 이게 강화가 돼요. 아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죽는 것도 뭐 별거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관성화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 그런 게 바로 생명경시랑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보도를 했을 때 고인의 인격과 뭐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는 세 번째 원칙은 사실은 그분에 대한 개인 신상을 터는 것도 문제지만 뭐 보도에서 뭐 세 살 아이를 두고 뭐 간이 어떡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역명이나 그분의 근무했던 직장명 이런 게 노출이 되면 한두 번만 이렇게 다리 건너면 누군지 적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2차 피해가 또
맞아요.
생기는 거죠.
2차 피해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살 정보를 위한 정보를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도 중에서도 맨 하단에 요즘은 많이 정말 감사히도 해 주고 계세요. 맨 하단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로 전화하셔라. 그리고 뭐 SNS 상담 마들렌도 있다. 뭐 이런 간단한 문구인데요. 기사 하단에 그런 문구 하나를 넣는 것만으로도 필요하신 분들이 그 정보를 보고 전화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도준칙에 넣어서 이 부분을 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는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많이 캐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네 번째 이제 예방적 차원의 네. 좀 포인트가 좀 세죠. 근데 사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2차 피해 근데 사람이 캐다 보면 동기화하고 이제 보도는 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주변을 탐문한다고 또 하니까 참 이게 거기에 궁금증을 참 안 가지면 참 다행인데 궁금증을 가져버리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알기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고 좀 검열만 해도 참 좋긴 한데
네.
사실 이걸 잘 모르고 아니 뭐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알아볼까요? 이렇게 할 위험성이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아, 길대서 기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꽤 하고 있어요.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과는 수습기자 대상의 교육을 매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대학신문기자들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랑은 사건기자 세미나, 사건기자들 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보도준칙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그 의미 같은 것을 같이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공감을 하고 이 본인의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이제 내가 기자라는 거를 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참 이게 이런 거를 좀 설명하고 얘기하는 네. 게 쉬운데 요새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시 집회만 보더라도 거기서 이제 혼자서 막 카메라만 들고 네. 막 자기 찍으면서 막 방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험한 욕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누구 비하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좀 정제될 수가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계속 노력을 해야죠. 저희 세면준호 세미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육 의무가 됐잖아요.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그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배려, 존중 이런 것만 좀 기반이 쌓인다면 이 자살 예방이나 생명 존중도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사실 그 내가 그래도 방송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1인 방송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아 그래도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그 지금 재단에서
네.
아, 그런 뭐 영상 같은 거 있습니까?
1인 미디어들이 시작하기 전에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저희 무해력 뽕내기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영상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네네네.
이 보도준칙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거기도 뭐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수단 그리고 또 자극적인 영상, 사진 같은 거를 노출하지 말아달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하셔도 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네. 그런 뭐 사이트 들어가면 꼭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럼 저희가 영상을 아직 제작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근데 1인 미디어들에게 어떤 식으로 배포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숙제로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많이 방법적으로 한다 그런다면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뭔가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숙이라는 것도 있겠고
네네네.
유튜브도 있겠고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꼭 뭐 이거 정도는 클릭해서
아하.
한번 보고 했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뭐 공고겠죠. 뭐 반드시는 아니긴 하겠지만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아 내가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아 내가 왜냐면 그 아이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안 그러면 채널 등록을 해야 될 때 그때 뭐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성취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세미나라는 것 자체가 그 특정 시기에만 열리면 내가 그 시기에 맞으면 모르겠지만 늘 맞을 수는 없는 거고
그쵸.
또 이게 내가 꼭 그 시기에 지나야지 영상을 그 뭐지 내가 그 미디어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제휴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또 미리 제휴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좀 드네요. 뭐 의무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쵸.
좀 우리가 좀 주의할 거는 너무 주의하자는 거죠. 사실
네.
자극적인 것이 너무 많긴 해요.
네, 너무 많아요. 저희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정말 이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해드릴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나 영상들이 너무 심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 무슨 의도로 이 게시물을 올렸지? 정말 너무도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뭐 한동안 뭐 좀 문제된 것 중에 누굴 폭행하는
네, 그런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술 먹고 가족하는 거를 찍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스스로가 증거를 남기고 여기 하긴 한데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네.
좀 이게 정제 없이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방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심의 기준이라는 걸
네네.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도 이제 생방송일 때는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인 미디어의 대부분이 생방송일 경우가 많아서
그쵸.
뭔가 정제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찍다 보니 나온 거고, 그, 보더니 뭐 이렇게 전개가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스스로가 정화 기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노출.
맞아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미리 좀,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면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약간 의도성이 보이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가 사실 요새 보면 의도성이 있냐, 없냐도 좋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자살 예방 보도 준칙 정보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십니까?
아, 저희가 뭐 전국 단위로 캠페인도 진행을 하지만 그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한 것은 전국의 관공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배포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뭐 공중파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요소 곳곳에 진짜 예산이 가능한 모든 곳에 또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그 그냥 예산 없이도 진행하는 모든 곳에 이 정말 애를 써서 저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이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올라 갖고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진짜 대화로 상담하는 걸 또 힘들어하시는 세대나 또 어려움이 있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SNS로 상담을 하셔라 해서 마들렌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일이라고
아 내일이요?
그, 예, 네. 그 MBC에서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저승사자로 나와서 네. 자살자들을 약간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구해준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아, 네.
그 드라마 맨 마지막에 이제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예고편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자살 그 캠페인 비슷하게 주변에 있는 자살한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이제 여기 연락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거기 출했던 드라마에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그 드라마들 보게 되면
네.
자살하는 장면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면 뭐 이해가 되면서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준칙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자살 예방에 관련된 어떤 보도도 좀 따라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가 영향성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그 자살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해서 드라마의 소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혹했을 때는 뭐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이제 드라마가 점점 더 진짜 이것도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또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살 소재를 많이 쓰기 또 하는데요. 이 자살 소재를 쓸 때 이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드라마 안에 자살이라는 그 소재를 쓴다면 저희 쪽으로 한 번은 더 의견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적절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적절하게 또 드라마에서 그걸 미화시켜서.
미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미화하거나 희화하는 거는 정말 안 좋아요.
사실 뭐 특히 그 학교 폭력 관련된 드라마들 나오면.
네.
좀 그 장면이 그런 장면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베르테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을 반영한다고 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행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긴 하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자살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들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마들렌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마들렌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 109. 여기 또 클릭하셔갖고는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문자 상담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카카오톡에도 마들렌으로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이름 왜 마들렌으로?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뜻입니다.
전 빵 이름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빵하고 연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더 기억하기 쉽지 않으세요?
아, 네. 그렇군요. 어쩌면 사실 우리가 자살이란 부분이 그 남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막상 주변에 좀 보면 뭐 내 한 달이 내지 두 달이 건너서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약간 베르테르 효과를 하면서 아, 야, 나도 저 상황인데 저 사람 자살했단 말이야? 야,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라고 날 또 몸, 그, 내모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뭔가 성공지향적, 그 다음에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그나마도 많이 좀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이에요.
네?
요즘도 많이 이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한테 물어봤냐고요.
그렇죠. 엄밀히 얘기해서 자녀를 살해해 놓고 또 죽은 자살한. 건데, 근데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동시에 뭔가 이런 거긴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긴 그리고 하죠.
그리고 또 이 보도에 따라서, 야, 아빠가 오죽했으면 아이까지 죽이고 죽었겠냐라고 동조하는 그런 식의 보도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하늘같이 여기던 부모에게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녀 살해 후 자살로 표기가 되면서는 확실히 사회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반응이 줄어들었고요. 이걸 범죄로 보는 반응이 좀 늘어나면서 이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좀 바뀐 부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정확한 표현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화시키지 않고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보도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부부께서 그 돌봄 요즘 사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치매를 앓고 더 이상 뭐 이 고통이나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그거를 신문 타이틀에 이렇게 적었어요. 뭐 끝까지 뭐 생애 끝까지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돌봄과 관련돼서 힘겨워하는 노부부들이 봤을 때는 아 나도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표현에 있어서 확실히 오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중주 세미나
네.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거
네,
참여하는
네.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중주 세미나는 그 네이버 같은데 숙 이나 아프리카 TV를 치셔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돼요.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한국 생명중주 희망 재단이라고 또 서치를 하시면
네.
저희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지난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가능해요. 안 하셔도 보실 수는 있는데 단 채팅창에 같이 참여하기 힘드시고요. 또 사은품이 저희가 꽤 푸짐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이 안 되시면 그 사은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으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는 뭐 몇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 해요.
두 차례.
올해 또 1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네, 11월 달 중에. 그럼 한번 11월 달 중에 좀 홍보가 좀 잘 돼서
네.
한번 좀 이게 많은 분들이 한번 듣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네. 제가 직업의 경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로 15년 동안 또 근무했었습니다. 위센터에서 상담 교사로도 일을 했었고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로도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본격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한 지도 만 13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러 직업을 거쳐왔지만 이 자살 예방 사업이 참 힘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살은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방한 사례를 통해서 보람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을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목요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유권자들이 현재 고통은 잠시 접어두고 장기적인 이익에 집중할 것이라는데 승부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패해했다는 비판 속에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 활동가 수백 명이 5월 18일 예루살렘 서종교 간 평화 행진에 참여해 정의와 신뢰, 평화 회복을 외쳤습니다. 인권 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진에는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신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구시가지에서 폭력과 반아랍 구호가 두드러진 행진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예루살렘 YMCA 인근에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종교와 정치적 차이를 넘어 일치를 촉구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는 수도자들도 가족, 청년, 활동가들과 평화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인이 연루된 충돌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청소년 한 명이 숨지는 등 폭력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독일 출신 모니카 둘만 수녀는 평화행진에 참석한 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라 윌리스는 목요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유권자들이 현재의 고통은 잠시 접어들고 장기적인 이익에 집중할 것이라는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주간 가계 예산에서 마지막 1달러까지 계산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은 연립 정부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뉴질랜드를 재정 흑자로 되돌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이라는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해에 유권자들에게 내놓기에는 다소 관료적인 당근입니다. 디저트를 먹고 싶으면 채소부터 먹어야 한다는 식의 예산안입니다. 당장은 꼭 필요한 것을 참고 건디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전략은 이미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벌고 있거나 저축이 있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빈곤선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삼키기 힘든 쓴 약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예산안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예산안입니다. 즉 저소득 근로 가구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일상적 고민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현금 지원이나 유류비, 대중교통 지원에 쓸 수 있었던 돈에 대해 윌리스는 일단 기다리라라고 한 셈입니다. 이번 발표된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자본 지출 23억 원 달러와 운영 예산 12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가장 큰 헤드라인은 재정 수지가 예상보다 1년 빨리 흑자로 돌아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연료 위기 관련 지출을 위해 거의 5억 달러가 따로 마련됐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실제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상 자금은 이란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정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거 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부 특히 국민당이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묶어둔 이 돈을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윌리스는 이런 모든 요소를 충분히 따져본 뒤 올해가 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메시지와 장기적 큰 그림에 집중한 것이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예산안 브리핑 의회 그리고 예산 발표 후 인터뷰에서 일관되고 간결했습니다. 지금 신중하고 절제 있게 행동해 뉴질랜드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흑자 전환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는 점 외에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은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 수혜 분야는 보건이었습니다. 58억 달러 증액과 함께 6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가 추가됐습니다. 인프라 분야도 상당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와이카토 주민들에게는 케인브리지 PRL의 고속도로 사업에 18억 달러가 배정됐고 철도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웰링턴에서는 밤사이 학생들이 국회까지 행진하며 격앙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정부가 올해 말로 학비 무상 정책을 종료하고 고등교육기관들이 3년 연속 최대 6%까지 학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학생회장에 든 도노 휴는 이번 변화가 학생들에게 이중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1-2학년 학생들은 최소 1년치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믿고 학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1만 2천 달러를 빼앗긴 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거기에 또 6% 학비 인상까지 더해졌으니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학생들에게는 배를 두 번 얻어맞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비 무상 정책 폐지를 통해 향후 4년간 1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학교 분야에 재투자됩니다. 직업 교육 아카데미 과정을 듣는 중등 학생 1만 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6,9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향후 4년간 중등 학교 교육 과정 자료 개발 교사 연수 새로운 중등 학교 자격 제도를 위해 8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중등 교사 협회 PPTA 회장 크리스 아베 크롬비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의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이 국민당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에도 문제를 안겨줍니다. 예산안을 먼저 지켜보자는 야당의 안전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조만간 관심은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대한 정부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긴장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는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노동당은 자신들이 집권한다면 어떤 다른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까지 포함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는 재무장관이 예산안 브리핑 중 연금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유감스러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충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슨은 연금 문제의 규모를 외면하는 정당들은 결국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뉴질랜드 제1당과 제1야당 노동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두 정당 모두 연금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비용은 2023년 200억 달러 미만에서 2030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윌리스는 이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며 사람들은 종종 연금 비용 증가를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피터슨은 그녀의 발언이 하지 말았어야 할 유감스러운 실수였다고 비판하며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가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비용은 국내 총 생산의 5.2% 수준인데 다른 국가들은 GDP 대비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슨은 5.2%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어떤 나라는 7%, 8%, 9%, 심지어 10%까지 간다고 말하며 아니면 충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운영법을 모르기 때문이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경제를 운영할 기회를 얻는다면 경제 성장률은 4%, 5%, 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속되는 경제 난조와 고물가로 인해 생계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는 다소 가혹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내놓은 세 번째 예산안으로 선심성 예산인 이른바 슈거히트를 철저히 배제한 채 긴축 재정과 국가 채무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보건 및 핵심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유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ABB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이 당장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 히킨스는 노동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뉴질랜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 실패작이며 대다수 가정이 3년보다 삶이 더 나빠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윌리스 재무장관은 미래의 경제 안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료 위기와 경기 둔화 속에서 발표된 이번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긴축 기조와 생계 지원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향후 정치적 안팎에선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의 퇴직연금 제도인 키세이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삭감입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1달러 50센트를 매칭하여 지원해왔으나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원 비율이 1달러 당 25센트로 절반이나 축소됩니다. 또한 고소득자 연봉 18만 달러 이상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은 아예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은퇴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2026년부터 근로자 기본 납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3%에서 3.5% 할 방침이지만 당장 눈앞의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저축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감가 상각자산, 상업용 건물, 업무용 차량, 장비 등을 취득할 경우 구입 첫 해의 자산가치 20%를 즉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 부스트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6만 달러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예전보다 첫 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감가 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당장 내야 할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긴축 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은퇴자금 지원을 줄여 기업 지원으로 돌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과 기업 간의 명암이 극명히 엇갈리는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 미국 시간 기준 만에 제차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이란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해협의 긴장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7일 미국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과 CBS, 폭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군이 이날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겨냥해 공습했으며 미군의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 공격용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선에서는 미군이 이날 공습한 이란 군사시설은 이란이 다섯 번째 드론을 출격시키려 한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의 지상 관제소였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밤사이 이루어진 이번 공격에도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CBS에 밝혔습니다. 폭스와 인터뷰한 미 정부 당국자도 이날 미군의 주치들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자 절제된 것으로 휴전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 석상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며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7일 현지 시간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MOU 초안 내용이 날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신속 대응 47이라는 이름의 X의 트위터 계정에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한 MOU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양국이 협의 중인 MOU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MOU 체결 한 달 안에 군함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란이 선박 항로 지정 관리를 맡고 오만이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이 방송은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주말부터 종전 MOU 체결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시사해왔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양측이 이란 핵 프로그램 해결이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완전한 자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핵심 사안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를 백악관이 강하게 부인한 것은 이러한 신경전이 여전히 팽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년 시간 이란이 대규모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감수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잘못 판단했다고 말하며 국내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자신이 대립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테헤란 당국이 잘못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2020년 중간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자신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관계자들에게 테헤란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기다려내면 중간선거 이후나 차기 행정부 하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을 기다려내려 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그들은 나를 지나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트럼프가 지지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의 예비선거 승리를 포함한 최근 공화당의 정치적 성과들을 이란 갈등이 공화당 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폐매했다는 비판 속에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응해 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실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급락하거나 경영권까지 잃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기업에 비해 힘이 약한 소비자들이 자기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수는 있는 방법이지만 가맹점주, 현장 노동자들의 억울한 피해와 개인의 선택권 침해 등의 문제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불매운동이 기업에 쏟아지는 감정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등 명확한 목표 아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의 영향은 이미 과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인 IGA 윅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논란 직후 일주일간 5월 18일에서 24일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236억 9천만 원으로 전주 대비 약 84억 7천만 원 26.3% 급락했습니다. 불매운동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 철수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양유업의 경우 2013년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사태로 불매운동이 촉발됐습니다. 이후 제품 품질, 광고 진실성, 경쟁성, 비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불매운동이 1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트리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5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4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7원 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 중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메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할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6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대아타트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먼턴 로드 대아타트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스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스 로드에서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앤드 컨버세이션 안내입니다.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 베이 라이브러리 8일 피트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라임 타임 그랜 이든 도서관 안내입니다. 라임 타임 무료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며 때때로 초청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매주 격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린델 라이브러리 12-32 그린델 로드 그랜 이든에서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